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두 절을 저희가 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명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그대로 또 살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조금 좀 평범하지는 않은 제목인데 방주, 성막, 불뱀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주, 성막, 불뱀 일단 세 가지 얘기를 다 하게 될 것 같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몰에서 이 그릇 파는데 또는 그 뭐 남비나 뭐 이런 이 요리 기구 파는 데 가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뭐 어린아이들이야 뭐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형 파는 데를 옆에 지나간다든지 남자애들은 뭐 로봇이나 자동차 이 장난감 파는 데를 지나간다든지 그럼 뭐 너무 신이 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공구상가 옆을 지나갈 때 대단히 가슴이 설렙니다. 이상하죠? 저는 공구상가 를 들어가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모든 기계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저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또 전자회로 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반도체 칩이 꽂혀 있는 기판 그런 걸 보면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 사람마다 다 이게 이제 좋아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우리가 특별히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이 세상과 또 지구, 이 땅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를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시편 8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단순히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최소한의 것으로서 어떤 마지못해서 만드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에 보면은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책꽂이 하나를 만든다, 선반을 하나 만든다 그래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딱 이렇게 그냥 필요한 것만 만들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창조적으로 이렇게 좀 꾸며서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화가나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작품을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손가락이 있으신 것이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런 어떤 바디, 이 몸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이제 이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 38장에는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를 표현하는데 욥기 38장에 보니까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이 내가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기초 놓는 거 얘기하니까 이거 누가 이거 좋아할 얘기일까요? 우리 이용호 형제님이 좋아하실 얘기 아닌가요? 오늘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이 아파트의 기초가 딱 놓여질 때 이 건설업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여기 기초들을 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해갖고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치수를 정해서 태양의 크기가 얼마가 되고 목성의 크기가 얼마가 되고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치수를 정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는 것이죠.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줄 치는 얘기 이거는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목수가 작업할 때 보면 이렇게 먹줄 이렇게 튀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지금 참 우리 인간들로 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어느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것의 옷을 만들고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며 그것을 위해 내가 지정한 것을 터지게 하고 빗장들과 문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은 가지 못하리니 너의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에게 묻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너 이런 거 알아? 이런 거 알아? 하고 묻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 옷을 만들었다. 짙은 어둠으로 그것을 위해 포대기를 만들었다. 지정된 곳이 터져나가게 하셨다. 그리고 이 바다를 만들 때도 바다의 해안가에서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이런 모든 것들을 치수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만들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적인 존재들을 만드셨죠. 스랍과 그룹과 또 천사들과 또 정사와 권능과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남자를 만드실 때는 특별히 흙을 손수 빚어서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을 빚어서 만드셨다. 그리고 또 여자를 만드실 때는 그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부분을 대신 살로 메꾸시고 그렇죠?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또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수 뭔가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 중에 참 제일 아름다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일종의 왕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처소, 그 에덴 동산을 또 손수 만들어 주시지요. 하나님은 또한 이 아담과 이브가 이제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의 이 수치스러워진 몸을 직접 이렇게 이제 나뭇잎으로 가렸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그 가죽으로 사람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옷을 만들어 주신다. 참 하나님 참 자상한 분이시죠. 옷을 만들어 주세요. 원래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야 정상이냐면 아담 안에 계셨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숨으로 아담 안에 들어가셔서 지금 아담 안에 계셨어야 정상인데 이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영으로부터 분리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함께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마도 우리는 그 이제 하나님이 그 죽이신 짐승이 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그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이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 인간 범죄하게 된 그 인간의 안에 이제 들어가 계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 신체의 일부인 것 빼고 제일 사람에게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옷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옷으로서 이렇게 아담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가죽 옷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또 어떤 물리적인 처소로서의 하나님의 거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온 우주에 미치고 또 이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 우주를 벗어난 모든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특정한 한 장소를 지정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 하늘로 그곳에 이제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처소를 가지고 계시고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왕좌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으로 이사야서 6장 1절과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크고 흰 왕좌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왕좌가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구약시대에 이 지구 밑에 땅 속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 어떤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그 아브라함의 품을 만들어 놓으셨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라는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원래 지옥이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니었죠.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하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그 마귀와 함께 가는 곳이 그것이 이제 지옥이지요. 어쨌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최종적인 장소로서의 천국,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과 또 영적 존재들의 최종적인 장소로서의 불못, 호수는 호수인데 물이 차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이 차있는 그런 호수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서도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뭔가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그런 처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 또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도 뭔가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비버가 어떤 뭐 댐 비슷한 걸 만든다. 까치가 나무 가지들을 모아서 높은 나무 꼭대기에다가 까치집을 만든다. 뭔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것에 보면은 정말로 조잡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낼 수 있는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과 비교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만드실 수 있는 그 재능, 능력, 이것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만든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천사 섬기기만 할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뭔가를 열심히 또 만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신 건 맞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좀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뭔가를 좀 만들어 하고 지정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 이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예 딱 그냥 정해주신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들이 나와요. 은나팔 두 개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은으로서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회중을 소집할 때나 또는 전쟁에 나갈 때나 또는 어떤 명절을 알릴 때나 이런 때에 너희가 그걸 불어서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직접 지시해서 인간이 만들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만드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대로 이게 참 유교의 영향인 것 같은데, 유교적 사상에 물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앉아서 이 공부하는 것, 이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만을 최상으로 치고 어떤 무신들, 이제 무술을 하는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죠. 군인들이나 또는 뭔가 상인들 또는 공인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을 아주 천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 근대에 이르기까지 조선조 그, 이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중세 시대 저희가 이제 금요 모임에서 잠깐 나눴지만 중세 시대 때그 이루어 놓은 인류의 그 문명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지마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이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그 뭐라 그러죠? 캐톨릭의 예배당을 뭐라고 부르죠? 성당. 성당들 그 건축물들 한번 보세요. 그 중세에 지어진 것들. 그때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죠? 초가집 짓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붙어서. 초가집 같은 거 짓고 있었어요. 그왜 그래요? 그런 기술자들,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 천시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그런 뭔가를 만드는 재능이 떨어졌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35장 30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보라 주께서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사 정교한 일들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정교한 것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에 속한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의 마음속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셨으며 마음의 지혜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사 온갖 일을 하게 하시되 곧 조각하는 일과 정교한 일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 실로 수놓는 일과 옷을 짜는 일과 그 어떤 일이라도 하게 하시고 또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이런 게 가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법전을 외우고, 뭐 하는 것도 물론 뭐, 어느 면에서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이런 게 가능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손수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또 인간에게 그런 능력도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인간에게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만들도록 지정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좀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노아 시대의 그 방주와 또 모세 시대의 그 성막과 또 불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사실 어떤 한 가지의 그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방주라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오전에 작년 주일학교에서도 요즘 이제 노화를 하면서 이 방주에 대한 이제 언급도 이제 많이 하시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6장이라는 요 성경이 인류 역사 그 초기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시면 이 당시의 상황이 뭔가 이제 대단히 큰 어떤 변화가 이제 급속하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 악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큰 악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밀집되어 있으면 항상 엄청나게 큰 악들이 생깁니다. 12절, 13절을 보니까 땅이 폭력으로 가득했고 땅 위의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다투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결국 모든 육체의 끝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멸하시는 방법이 17절에 보니까 물들의 홍수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8절, 9절에 보니까 의인이었고 그 세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 방주가 이제 아크 그래서 아까 이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모세가 이제 그 나일 강가에 이렇게 띄워졌을 때 담겨 있던 그 바구니 같은 거 그것도 아크고요. 여기 지금 노아가 만들도록 했던 것도 아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주사위 모양 뭐 이렇게 이제 뭐 좀 길쭉한 주사위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장 14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고펠람으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네가 만들 방주의 모양은 이러하니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 층, 셋째 층으로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대단히 세밀하게 하나님이 그 이 모양과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될 것과 또 얼마만한 크기로 사용해야 될 것과 크기로 만들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크기가 얼른 상상이 안 가실 텐데요. 길이가 300큐빗이다. 1큐빗을 우리가 45cm에서 55cm로 보통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장 긴 손가락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대략 그냥 50cm로 잡았을 때 355, 150m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보다 물론 좀 짧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단히 큰 그런 이제 규모의 이런 것들을 짓게 하셨을 때, 노아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이걸 지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작은 그런 어떤 단칸방 하나를 지어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도면을 그리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세가 이거 도면 그리는 데만도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도면 그리는 데만도 모세가 대충 그냥 나무 잘라다가 얼기설기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이 모든 것을 정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 즉 물들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그냥 건네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노아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이 건축 기술이나 또는 이 제작 기술, 이걸 보유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큰 일들을 시킬 때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훈련도 안 된 사람을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시간에 공부도 안 하고 띵가띵가 이런 말씀 안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뭐 껌 좀 씹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40년 동안은 그 당대 최고 국가, 최고 제국인 이집트에서 어쨌든 그 왕실 교육, 정식 교육을 다 수료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이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하나님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약의 이 교회에 관한 모든 이 설계 도면에 해당하는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이런 성경들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일자 무식인 사람에게 그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 밑에서 배웠던 그러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이러한 이 방주라는, 이건 인류 구출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잖아요? 인류를 살아남게 하는 문제잖아요. 인류뿐만 아니라 짐승, 모든 짐승과 곤충,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생물들이 다 살아남게 하는 그런 거대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 여기에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거 일할 줄 모르는 망치질 하나 못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아마도 상당한 수준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 너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너 네 생각대로 한번 이런 거 멋들어지게 한번 방주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일이 치수, 아까 그 측량줄, 치수를 일일이 다 정해주시고 재질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층수를 말씀하시고 방들을 나누고 창은 어느 쪽을 향해서 내고 문은 어떻게 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는 성경에 지금 기록된 것이 요만큼일 뿐이지 훨씬 더 자세하게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기록된 분량이 요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방주, 이것은 이 방주 전체와 특별히 또 방주의 그 문, 또 방주 안팎에 칠해진 역청, 아까 역청 얘기도 나왔죠. 역청,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역청 얘기가 나올 때 이게 성경이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책이라는 그런 어떤 반박 구절로서 이 역청을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기로 역청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석탄이나 석유에서 이제 이 아스팔트 피치라는 것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이나 석유 같은 것을 사람들이 개발해서 사용하기 전에 무슨 이 역청이 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또한 이것을 이제 재창조론을 이제 설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창세기에 그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있었던 그 전쟁에서 이제 그 역청 구덩이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봐라 이게 우리가 알기로 역청이라는 것이 이 어떤 유기물질이 매몰되면서 고온 고압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석유나 석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했죠? 제가 지금 정확한 그 저기 표현이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재창조론이 맞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점은 뭐냐면 이 역청이라는 것은 석탄이나 석유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이제 그 배를 만들고 할 때 이 역청을 다 사용했는데 이것이 나무의 송진을 끓여서 거기에다가 숯가루를 섞어가지고 이 역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 역청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마 노아도 이러한 기술들을 당시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방주가 다 완성되었을 때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신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방주 밖에 계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너희 그 안에 들어가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방주 안에서 사람들을 지금 이 끝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의 경우에 이 노아가 그 짐승들을 모두 이렇게 데려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 모아오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모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굳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거야말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번 주에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될 조금 더 이제 더 하게 될 터인데 칼빈주의 5대 강령에 보면은 이 무조건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 어떤 이 개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방치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교리잖아요. 만약에 그게 적용될 때가 있다면 역시 이 짐승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짐승들은 어차피 구원의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그런 개념을 두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아오신 그 짐승은 그야말로 하나님 임의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오신 그런 무조건적 선택에 의한 그러한 모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수직으로 3층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직으로 3중 구조, 그러니까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 있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러한 어떤 존재 방식이나 또 이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존재 방식이나 이런 것들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을 잠깐 보면 성막은 이렇습니다. 이제 노아가 새로 시작한 이 인류가 이제 홍수가 다 지나고 이제 새로 정착해서 노아와 그 여덟 식구가 이제 또다시 이제 번성하게 될 때 인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겠죠. 그때 이제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보시고 그 대가로 모든 인간을 전 세계로 강제로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원래가 이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모여서 살았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흩어져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강제로 흩으셨어요. 그런 이제 때에 그런 시점에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꾸 리셋 버튼을 누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은 그 이 컴퓨터 안에서 뭔가 자꾸 엉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잖아요. 어떤 때는 이게 렉도 걸리고 또 심지어 다운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자꾸 이렇게 리셋 버튼이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하고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을 거쳐서 그 야곱의 열두 아들 그들이 이제 이 그들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지요.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야곱의 이 자손들을 이제 여차여차해서 이제 이집트에 이제 임시로 머물게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탈출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시는 과정에서 광야라는 것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에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고 또 하나가 다른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만약에 율법만 주셨다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다 사형 판결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어 마땅한 그 인간이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으로서 성막을 같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여기도 아까 방주처럼 성막의 재질과 모양과 크기를 손수 지정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그 말씀이 이제 한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는 인간 안에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거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장소가 필요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좀 앉을 자리가 필요한데 다 이렇게 너저라고 지저분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자리를 좀 이렇게 치워야 최소한 저처럼 이렇게 깔끔한 사람이 거기 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된 그 인간들 안에 그대로 거하실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치우시는 거죠. 이렇게 치우시면서 거기 공간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이제 성소입니다.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절이, 이런 유사한 구절이 성경에 여러 번이 나옵니다. 성막과 관련해서. 그러면서 일일이 치수와 그 어떤 재질과 방법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무는 시팀나무로 하는데 거기에다 금을 입혀야 되고, 치수는 번제단은 가로, 세로 높이가 다 5규빗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지정을 해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이 광야의 성막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막.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즉, 다시 얘기해서, 죄에 대한 사망 판결, 즉, 하나님의 이 공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막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망 형벌이 사망당해야 할 자에게 직접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속자, 대신 죽는 자, 이 대속자에게, 그게 이제 구약에는 짐승이죠. 그 대속자에게 집행됨으로써 정작 죽어야 될 나는 그 죄가 용서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성막 제도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그런 어떤 수단이었듯이 성막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렇죠? 성막의 설계도 또한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당대 최고의 모든 학문에 다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마음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안에 많은 것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특별히 또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막의 문, 동쪽으로 향해 있는 그 넓은 문,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은 꼴을 얻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성막의 문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몸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찢기시듯이 그 성막의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도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 그 성막 안에서 희생되어가는 그 모든 희생물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 그 쇼브레드, 보여주는 빵 테이블에 놓여있는 그 보여주는 빵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 이 모든 것을 집행하는 그 대제사장,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이 성막의 많은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에서 사람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는 그 성막 내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 안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날 테니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로서 담대히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 성막은 수평으로 삼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노아의 방주가 수직으로 삼중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수평으로 세 칸으로 삼중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자면 이제 노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뱀. 이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세에게 불평하고 대적했습니다. 그 불평과 이 불만의 이 역사, 이게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고, 정말 이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내 육체라는 것은 교정의 여지가 없는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곱 번째 불평 장면이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고 또 모세의 그 형이었던 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그러니까 빨리 가지 않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걸 보고는 백성들이 아주 절망하게 된 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 몇 번을 참아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징계하세요. 아들마다 다 채찍질한다 그러셨죠? 징계하세요. 그 방법이 뭐냐? 2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를 성경이 묘사할 때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었다, 물이 없는 곳이었다, 메마른 곳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이 불뱀들이 어디서 숨어있던 불뱀들인지 그냥 엄청나게 때로 나와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최소한 한 200만 이상이 될 아마 한 300만도 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물은 것입니다. 뱀에 다 물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 싶어서 이제 백성들이 자기 죄를 이제 자백하고 그리고 모세에게 간청하게 되죠. 얼른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불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1장 8절에 보니까 그 응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불뱀을 모양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그것을 치켜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뱀으로 인한 그 독이 해독이 되면서 사람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뱀을 만드는데 놋으로 이렇게 이제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노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잠깐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노아의 방주나 광야의 성막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이었듯이 이 노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의 설계도도 노아의 방주나 광야의 성막처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모세 마음대로 지금 모세가 노수로 만들었는데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재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라. 장대 긴 막대기 위에 매달아서 그것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 구체적인 모든 방법들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근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노뱀, 옛날에 그 1500년 전에 그 광야의 노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했다고 그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치켜들었던 그 노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십자가에 인간을 위해서 달려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뭔가를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시와 관계없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무화과나무 옷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자신의 눈들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면서 나뭇잎으로 그렇죠? 무화과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해입었을 때 이러한 옷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입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그냥 스스로가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영구적인 것, 한 번에 영원히 가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것이죠. 또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도시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에 노 땅에 거하면서 도시를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흩어져서 살도록 명령하셨지만 이 가인은 지금 도시를 건설해서 모여 살기를 원하는 거죠. 이 도시, 인간의 고안입니다. 하나님의 이 작품이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도시거든요. 그 도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한 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히 반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시점상 이때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만든 작품 중에 정말 기념비적인 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한 인류가 최초로 국제연합을 결성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인간이 뭔가를 자기들의 고안대로 만드는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산 아래 백성들이 불안해졌죠.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이 금기고리, 뭐 금팔찌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하나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보면은 이스라엘 땅 안에 산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당. 산당은 뭐 하는 것이냐면 이교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절간 같은 데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좋은 산들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렇게 높은 산 이런 데 좀 범상치 않은 그런 곳에는 뭔가 그 이 신이 특별히 더 거기에 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광야에 이 성막을 짓게 하신 이 하나님은 그런 산당 짓는 이러한 행위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고 대충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참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참 훌륭한 기술자이신 분이죠. 이분께서 부지런히 뭔가를 만드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만드시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 천국이요. 예, 예. 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지금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랬죠.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해서 만들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옥. 지옥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 확장되고 있다 그랬죠. 지옥이 확장된다 그랬어요. 아마 하나님이 처음에 지옥을 조그맣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정말 적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인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갈지를 몰라서 처음부터 적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일부러 작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점점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또 교회? 교회를 만들고 계신다. 그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영적 교회, 사람들,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시죠. 그때 크리어처, 뉴 크리어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 계속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탄생된 새로운 피조물을 또 어떻게 해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 그거를 마치 이 질그릇 빚듯이 빚어가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빚어가고 계시죠. 자,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성을 닮은 인간에게도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설계도를 직접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좀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시는 몇 가지가 구체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방주와 성막과 노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비록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주와 성막과 노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양과 재질과 치수, 만드는 순서,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설계도를 인간에게 건네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것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하시고 인간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해내는 어떤 종교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설계도를 건네주셔야만 그 방법에 따라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설계도를 건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도달할 어떤 이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인간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정확한 설계도를 주셨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 설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주셨는데 노아가 힘이 든다고 아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정교하게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대충 얼기설기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져 죽었겠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비율을 주셨는데 노아가 대충 흙깃 보고 나서는 이 가로세로의 높이의 비율을 엉뚱하게 해가지고 높이를 이렇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옆으로 되어야 될 걸 이렇게 세운 채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방주를 만들기는 했는데 안팎으로 역청으로 바르라는 그 말씀을 빼먹고 안 했어요. 안만 발랐다든지 박만 발랐다든지 어떻게 됐을까요? 창을 위로 내라고 하셨는데 창을 옆으로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문들을 이렇게 문은 하나고 창을 위로 내라고 하셨을 때 창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옆으로 나 있으면은 노아 식구들이 그 문을 열어보면서 이 물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이럴 때 큰 혼동에 빠지면서 자기 친구 막 죽어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막 그 개 살리고 이러다가 자기도 빠졌을 수도 있고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동물의 시체와 인간들의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을 창문으로 다 내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단시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위로 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안 듣고 옆에다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획에 분명한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의 내부에 각각 이 성소에는 어떤 걸 놓고 지성소에는 어떤 걸 놓고 그 뜰에는 어떤 순서로 어떤 걸 놓고 다 지정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모세가 이걸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은 반드시 동쪽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방향이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물두멍을 놓거나 들어오자마자 거기에다가 무슨 보여주는 빵상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빵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이 만찬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교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놓여져야 할 위치와 치수 이거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불뱀을 멋들어지게 잘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집에다 이렇게 딱 텐트에다가 꽁꽁 숨겨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영적 건축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영적 건축물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표어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영적 건축물, 이것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의 구상이 있으니 너희가 너희 지혜대로 잘 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얼마나 멋들어지게 인간들의 눈에 볼 때는 얼마나 종교적이고 고상하게, 여러분 그 스테인드 글라스 보세요. 여러분 그 웅장한 건물 내에서 그 이 어린이 그 이 아직 변성이 되지 않은 아이들이 그 뭐 파리 나무 십자가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합창할 때 그 울리는 그 공명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정말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면서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방식대로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거든요. 예.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모든 이 설계도 이것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경영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철학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유학을 가서 그래서 또는 신학교에 가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면서 교회를 마치 회사 경영하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이거를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의 모형들대로 또 그 모형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워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그 세 가지의 예, 노아의 방주와 또 광야의 성막과 이 노뱀의 예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